6장 말씀도 계속해서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계속 소개하는데 오늘은 선지학교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생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마리아에 찾아왔던 아람의 포위로 말미암은 극한적인 기근 상황이 소개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7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신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요단강 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학교를 조금 증축합시다 그런 요청을 해와서 엘리사도 같이 요단강 가에 가서 벌목을 하는데 한 학생이 가지고 있던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이거 내가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씀드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그로하여금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와 관계된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던 그 시기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제 아침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관계된 또 선지자의 제자들, 학생들과 관계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이 죽으면서 빚만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빚 준 사람들이 와서 자식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라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선지자의 제자들과 관계된 내용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 선지자의 생도 되었던 사람들이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제자들이, 신학교 다니던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넉넉한 살림이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시기에 선지자의 제자 되는 것이 생활이 보장되거나 앞날에 탄탄대로가 열리거나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기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고 그러던 시기여서 그런 시기 같으면 선지자 되겠다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되겠다고 와서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의 신학대학만 하더라도 뭐 신학대학교의 신대원 입학하기 위해서는 3수, 4수가 보통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겨우 정원을 조금 넘길 정도의 지원자밖에 없습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되니까 신학교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신학교 가는 것이 유행이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인기가 없을 때 이럴 때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세상의 영광이나 칭찬이나 부귀나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순전하게 이 시기에 말씀 전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잘 돕고 섬기는 것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부탁함 한 가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갔다가 죽을 끓여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그 죽거리에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도끼 하나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를 건져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선생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선생님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귀히 여겼던 것은 그렇게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되겠다고 자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신학교를 사랑하고 신학교를 돕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미래 목회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일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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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핍박 많던 시절에도 이 지원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져 나갔다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만능의 시대에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이 시기에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작정한 그런 젊은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위해서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이하에서는 아람 군대와 관계된 이야기인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군을 괴롭히자 사로잡자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작전 세우는 공중회의 내용을 엘리사 선지자가 훤히 영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길로 지나가지 말아라 여기에 방비를 세워라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번번이 아람 왕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람 왕이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간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집안에 앉아서 왕이 침실에서는 말까지 다 압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을 찾아와서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엘리사의 사원이 기겁을 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걱정할 것 없다. 저기는 저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하면서 기도해서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 주었는데 그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람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는데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군대를 엘리사가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들이 다 보게 됩니다. 이 군대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 사마리아 성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은 군대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활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잡아온 사람들인데 왜 죽이겠느냐?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잠시 동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가 왔다라는 내용이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내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엘리사에게 포로가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고 또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마음 상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듯이 내가 사방으로부터 포위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내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눈을 들어서 내 주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엘리사의 사원이 눈이 열리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로 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신앙으로 살아가면 잡으러 온 사람들을 내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포로를 잡혀온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잘 지킵니다. 불필요한 살육을 전쟁 중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거기에 찾아왔던 이 아람 군대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의 귀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각 가정의 비극과 슬픔이 얼마나 클 터인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필요치 않는 살육을 왜 하겠느냐는 것이 엘리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불필요한 살육들이 인류 사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잘 압니다. 무기가 발전하고 대량 살상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명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자 라고 말했던 그 정신이 우리 인류 사회에 가득해지게 된다면 한층 더 평화롭고 모든 문제들이 대화와 협의로 해결 가능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인류 사회가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발전된 기술과 문명의 모든 것이 집합되는 것이 결집되는 곳이 무기산업입니다. 이래서는 하나님 앞이 이 인류 사회가 미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집된 모든 기술과 지혜와 과학의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일을 기여해야지 이렇게 살상하는 일에만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엘리사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 마음 불필요한 살육을 금지했던 그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국제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한층 모든 면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